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부활절을 몇 주 앞두고 십자가와 연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언약의 재발견인데 언약, 약속, 계약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오클랜드는 하루에 사계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비가 작고 그만큼 또 무지개도 자주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17년 전 이곳에 4월 달에 목사 청빙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방문하고 그리고 두 달 뒤에 짐을 챙겨서 6월 달에 오클랜드에 왔습니다. 처음 2009년 4월 달에 오클랜드 공항에 내렸을 때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쌍무지개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것을 자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사인으로 봤죠. 무지개가, 그것도 쌍무지개가.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었죠. 나중에 보니까 너무 무지개가 자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거대한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살아서 방주에서 나왔더니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익숙하게 알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살아있는 것이 자취를 감춘 상태에 가족 6명만 생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더하면은 토탈 8명. 그래서 파괴된 땅에 첫 발을 내딘 그들에게 아마 두려움과, 우리는 이것을 PTSD라고 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말이죠. 그것이 저는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은혜의 장막으로 부르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심리 상태, 주의 생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어떤 뭐 빗방울이라도 한 방울 떨어지면은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2023년에 전례 없는 그때 사이클론 가브리엘 때문에 집이 몇 채 잠긴 줄 아세요? 22만 채. 피해가 엄청났어요.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피해 당사자인 경우에 그냥 지나가는 비가 아니라 비가 한 2, 3일 정도 계속 쏟아지면 그때 트라우마가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노아의 가족에게 비는 사망과 동의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뼛속 깊은 두려움을 아시고 비가 오는 그 하늘에 은약의 증거를 띄우셨단 말이죠.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이 듣는 사람은 토탈 8사람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했을 때 이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게쉐트입니다. 발음 잘하세요. 게쉐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빛의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란보를 무지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단어를 찾아보니까 문자 그대로 군사들이 쓰는 활이에요. 활. 활을 두겠다라고요. 하나님이 화를 그려두셨는데 우리는 이제 무지개로 알고 저 색깔이 왜 저렇게 나올까 일곱 개인 줄 알고 무지개라고 부르죠. 활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활. 하나님이 하늘에 그려두신 활의 방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예표적으로 숨겨두시기도 하고 상징이나 장소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은 여러 방식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했을 때 하늘에 그려두신 활의 방향을 보라고요. 활의 시위가 땅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되어진 여러분 무지개를 이런 식으로 두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게셰트가 활시위가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언약이 깨져서 진노의 화살이 다시 발사되어야 한다면 이 화살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 심장을 향해서 쏘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현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피를 내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맹세예요. 창세기 9장 14, 16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언약인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 이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라고 혹시 성경에 있지 않으셨나요? 14, 16절 보십시오.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장면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 뜰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는 너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억하다라는 작가르라는 동사는 단순히 머리로 잊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고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이 작가르가 나타나면요. 아, 맞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동사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기억하고 그것을 행위로 연결되는 그 동사가 작가르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역동적인 동사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라헬을 기억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라헬에게 내가 약속한 적 있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를 여셔서 자녀를 주세요. 기억하시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동사가 동일하게 출애굽 전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작가르 동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모세를 부르셔서 인도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활처럼 생긴 무지개를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6절에서 너희가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약한 인간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능력도 없다는 걸 주님께서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배 가운데 결심을 하죠. 그런데 이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의 기억력이나 우리의 신실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이에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악이 있으면 홍수로 심판하시는구나, 불로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도 동일하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네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네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라는 거대한 심판을 통과했음에도 인간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피조물을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창조주 자신이 스스로 상처를 입겠다고 주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가 내 가치관과 내 패러다임, 내 세계관에 합당하면은 마음을 열었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설정해 놓은 무언가에 부합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오리 격언에 다음에 마오리 문장을 해석하십시오. 해 띠띠로끼 때 모아나 해 라프 때 호호누. 바다를 볼 때 그 표면만 보지 말고 깊이를 탐구하라라는 뜻입니다. 바다를 볼 때 그 표면만 보지 말고 깊이를 탐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겉을 봐요. 그래서 비그친 뒤에 놀라운 자연 현상이다. 또는 평화의 상징이다. 또는 이것이 변질되어서 세속적인 이념의 상징으로 소비하죠. 무지개는 정말 위대한 메시지예요. 감동적인 은혜의 메시지이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은 어떻게 이것을 변질시켰는지 아세요? 이 언약의 증거라는 본래의 무게감을 상실하고 인간의 욕망과 정체성을 투영하는 가벼운 상징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이는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요. 그때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의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증거를 보면서 무지개가 일곱 색깔로 되어 있죠. 빨주노초 파남부. 그런데 1978년 길버트 베이커라는 사람이 LGBTQ 그리고 프라이드 이 무브먼트의 무지개 깃발을 만들었는데 성소수자의 권리와 다양성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일곱 개의 색깔이 아니라 여섯 개 색깔로 만들어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 성경의 무지개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상징해요. 그렇지만 현대의 프라이드 무지개는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자부심을 선포하고 있죠. 빠진 게 남색입니다. 일곱 개가 빨, 주, 노, 초, 파, 남색이 없어요. 남색이 인디고 색깔인데 없어요. 파, 남색 없고 보라색으로 나아가죠. 저는 이것이 땅의 색이 초록과 파랑을 상징하거든요. 푸른, 들판, 노란색.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라색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인디고 색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늘의 법도를 지워버린 인간 중심의 사고를 상징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하늘에 두신 이 무지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쏘겠다고 하신, 자신의 심장을 마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피 묻은 결단을 역사 가운데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부터 몇천 년이 지났을 때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것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바위와 같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성육신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육신, incarnation. Reincarnation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Reincarnation은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육신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에서 인간이 입으신 그 육체를 입으신 것 의미입니다. 성, 이룰 성자의 육신, 육신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신적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들께서, 영어로 되어 있는 신적 존재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심. 근데 문제는 왜 성육신 하셔야 했나 말이에요.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야 했나 말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서질 수 있는, 하나님은 절대 파괴될 수 없는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시고. 그런데 바위와 같은 이 신적 존재께서 나무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을 왜 입으셨나는 거죠. 출애굽기 잠시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성경의 사건과 예식과 또 절기와 물체를 통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 있다고요. 출애굽기 30장 1절 보겠습니다. 성경 통독할 때 출애굽기 30장에서 40장에서 그만두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막을 만드는 부분에 구체적인 규격과 또 모습과 식양 자료에 대해서 너무도 지루하도록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다가 집어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창세기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또 집어칩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조각목이 뭐예요? 어떤 나무일까요? 영어로? 히 뭐라고요? 아, 팀버. 그거는 그냥 목재이고 어떤 목재? 오, 재미나게 봤죠 또. 아니에요? 어. 영어로? 와, 나 진짜 내공이 요즘 많이 늘었는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단단해요. 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조각목. 사실 5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어떤 재료를? 나무를. 아카시아 나무가 원재료이고 그 주위에 순금으로 금으로 두르라는 거예요.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어깨에 둘을 채는 채 자체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조각목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나무는 yes, humanity,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신적 근원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성막을 만들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진 분향제단과 매는 채에 순금을 입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이신데 그 근원이 아담의 후손과는 다른 차원의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래서 금으로 입히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지성소에 위치하는 법궤, 언약궤도 재료는 조각 목나무인데 그 위에 순금을 입힐 것을 명령하셨어요. 사람이 되셨지만 일반 사람이 아닌 신적인 근원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심장을 꿰뚫는 화살을 쏘기를 원하시만 신적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치기를 원하시는데 해침을 당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신적인 근원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파괴가 가능해요. 나무는 나무인데 레바논 목재여야 되고 사람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은 존재로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 사람이 되어야만 자격이 생기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엘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단어 하나만 외워놓읍시다. 고엘. 주엘 아닙니다. 고엘. 따라하십시오. 고엘. 고엘. 고엘이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란 뜻이에요. 남의 빚을 갚아줄 법적 의무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그것을 히브리 문화에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은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 친척이 아니거든요. 우리 고엘이 아니거든요. 하늘에 계신데요. 영적인 존재인데요. 혈과 육을 지닌 인간 클래스가 아닌데요. 우리의 고엘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순간, 우리의 클래스가 되는 순간, 혈과 육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순간, 고엘이 되는 거예요. 법적 자격, 혈통적 연결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의 시각에서는 죄로 범벅이 된 인간을 위해서 자기들이 경배의 대상이신 그 주님께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악은 말로 못할 것이었습니다. 마치 진흙탕에 뒹구는 열 마리의 돼지들을 위해서 내 아이를 희생시킨다? 어느 부모가, 아들, 딸 가진 어느 부모가 집에서 키우는 그 동물을 위해서 내 아이를, 자녀를 희생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성육신은 천상의 존재들을 당혹해 한,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에. 저는 인간의 가치와 존귀는 성육신과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의 관점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존재 가치에 걸린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한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걸린 값어치와 존귀가 어떤 것인지, 그 값을 잘 모르겠거든 이 값을 위해서 치루신 주님의 행동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주체는, 여기서의 주어는 예수님이세요. 형제라는 이 말이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영원한, 범접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신적 존재께서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써 형제라 불러지는 고엘 차원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마오리 장례식을 우리는 당이항아라고 부르고, 이것을 줄여가지고 우리는 당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겠죠. 그때 고인과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그 상주들, 그것을 마오리어로 키리마테라고 부른대요. 키리마테. 키리는 피부를 의미하고요. 마테는 죽음입니다. 왜 상주를 키리마테라고 부를까? 직역하면 죽은 자의 피부, 이런 뜻입니다. 고인과 한 몸처럼, 한 피부처럼 그런 위상에 있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 이 기리마테, 이 상주들은 조문객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슬픔 속에 머물면서 몸으로 그 슬픔을 견뎌내고 우는 일, 애곡하는 그 일만 한대, 상주들은.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행편을 바라보시면서 아 정말 안 됐다 라고 머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직접 기리마테가 되셔서, 고엘이 되셔서 죽음이라는 트라우마 가운데로 주님께서 성큼 들어가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살을 직접 맞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사망의 화살을 대신 맞으신 그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암송 구절에 2장 14절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외울 때마다 그 제가 겪는 어떤 영적인 시즌이 다를 거 아니에요.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지금 집필 중에 있는데 이 구제에서 관통하는 어떤 그 원리가 계속 생각되어지거든요. 작년하고 올해가 이 구절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2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야. 이게 그가 누구예요? 그. 예, 누구요? 여기 틀리게 답하면 식사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님 or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확신 있게 대답하세요. 노코멘트. 아, 정말 주안이 엄마답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자녀 되신 그 예수님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화살을 맞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우리의 죽게 된 형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엘이신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 동참하시고 이제 인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례식 당위에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우는 것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오리 장례식의 그 제한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애곡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정복해 주십니다. 아까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와, 역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속하다, redeem하다를 번역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는 바다라는 동사이고 하나는 고엘이라는 동사예요. 바다는 노예시장에서 몸값 지불하고 그냥 끝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혈연이나 뭐 감정적 유대가 없이도 돼요. 그냥 값 지불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엘은 철저히 관계적입니다. 근종만이, 핏줄로 연결된 근종만이, 친족만이 고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전능하시니까 하늘에서 이제 너희의 죄를 다 사하노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천상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상처를 입으십니다. 고엘로 가족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사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주 후에 부활절 기념하면서 성찬 행할 때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을 성찬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4, 5분 정도의 시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그래 하셨다고요? 그것을 내가 체감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과도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성찬식 현장에 내 마음만 열면 돼요. 그 내 마음만, 생각만 그분과 접속이 되어주는 순간에 뭔가가 일어나요. 저는 치유도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 회복하기 원하는 샬롬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3, 4주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통 활은 적을 겨누는 무기이고 그 활은 보통 아래를 향하지만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면서 그 활줄이 인간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굽어 있음을 그리고 인류가 다시 죄를 지어 언약을 어기면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 자신에게 쏘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명세 다시 말해서 인류의 죄 문제는 인류를 멸망시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스스로 막고 대신 맞으심으로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지개를 볼 때 오늘 이후로 주께서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 순간에 기억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일정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고 실행되는 것이구나까지도 연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화살을 맞으실 수가 없어요. 작동 안 합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살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육신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고일이 되셨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타이틀이 많으세요. 만왕의 왕이 되시기도 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도 하시고 그 성경 가운데 한 오랫동안 익숙하지 않게 다가온 것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저한테는 뭐라고 그럴까요? 부자연스러웠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제가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 종에게 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종에게 이런 종이라는 표현이 뭐 선교사 때부터 계속 붙어가지고 근데 형제라는 예수님께서 나의 브라더라는 그 개념이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게 얼마나 한 20, 30년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대 패밀리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맏아들의 형상을 큰 형님이 지니신 바로 그 인격, 속성, 성품을 지금 82억 번째인 내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실험하고 있다. 언젠가 그 형님을 만날 것이다. 나의 주를, 나의 왕을, 나의 구세주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원하고 계신다. 고엘이신 그분. 영혼 가운데서 그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내가 보고 그분이 나를 안아줄 때 나는 진정한 본향으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바로 그곳으로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잠시 잠깐 동안에 이 땅에서의 투쟁, 갈등, 유혹 이 싸움은 싸울만 하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주신 자원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무기를 근거로 해서 한번 제대로 잘 싸워보고 싶고 그리고 이 여정을 마친 가운데 그분 앞에 서고 싶다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전교회 주의 백성들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을 보내주셨으므로 그분의 옆구리에 찔린 창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화살이 하나님의 심장을 깨트린 것을 고백합니다.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나일어나 주십시오.